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주일 예배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여러분, 전화와 문자는 언제 보내게 됩니까? 셀폰이나 이메일, 문자 등이 없었던 시절, 편지는 언제 보내셨습니까? 말을 하고는 싶은데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보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편지라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은 아마도 편지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단어를 고르고 골라 밤새 쓰던 편지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라디오 방송에 편지를 한번 보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아마 방송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편지는 그 무게감에 있어서 전화나 문자를 훨씬 앞섭니다. 문자나 전화에 비해 편지를 보낼 때는 상대방에 대해 더 오래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정리하고 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편지를 쓰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어를 선택하는데도 더 신경을 쓰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편지를 쓰기 위해 상대방을 깊이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로서로가 거리상 가깝고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만 현재의 상황이 얄궂게도 서로 떨어져 있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신뢰가 되고 또한 심지어는 죄스럽게까지 느껴지니 참 지금의 이 시기는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저는 성경의 서신서들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음은 가까이 있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때문이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시작하기 전에 2장의 한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2장 17절.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시점에 어느 때보다 공감하는 그런 구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오래 떨어져 있기에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현재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장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교회 성도를 보고 싶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오랫동안 기다릴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도 보고 싶기에 너무도 소식들을 듣고 싶었기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렇게 너무 보고 싶어서 쓴 편지입니다. 너무도 사랑해서, 그래서 소식이 그립고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쓴 편지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위함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은 참으로 교회의 생활에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위하는 마음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해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할 위한다라는 마음은 조금은 다른 무엇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현재 떨어져 있기에 서로가 그립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분명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다르게 요구되는가 하고 말이죠.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통해서 한 교회의 성도로서 서로를 위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0가지 특징을 함께 간단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위함이라는 단어 내에 위로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위함과 위로함을 상호 치환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한 교회의 성도로서 서로를 위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10가지 특징 중 그 첫 번째로 방금 읽으신 1절입니다. 이미 이야기 드렸지만 서로를 위한다는 것의 전제 조건은 그리워함입니다. 그립다라는 말은 쉽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움은 그 사람이 마음에 있을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교제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운 마음이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워함은 쉬운 말로 생각하면 보고 싶어함입니다. 가깝지 않았던 사람과 헤어져서 그리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가까워야 그리움이 생기는 것이죠. 평상시에 마음을 썼어야 멀어졌을 때 그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그리움은 평상시의 교제에서 나옵니다. 성도들이 서로 그리워함은 주님께서 기뻐 보시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지역교회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온라인화되고 인터넷에 유명 강의와 설교가 넘쳐나고 손만 뻗치면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이 그리워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도를 서로 그리워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아신다면 지역교회에 소속되고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헛갈려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보다 유명 설교자나 강의가 더 우선순위가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교회 위에 있을 때 그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진실로 드러나고 그 진리가 실체화되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선 교회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경적인 그리움이 가능한 것입니다. 올바른 그리움은 교회 안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올바르게 서로를 위한다라는 것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려울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어 놓으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주 간단히 소개합니다. 그러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 누군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이런 설명을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누가 올바른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성도들 믿음에 관해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세상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되기 어렵다는, 아니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대화와 교제의 그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기에 어느 정도 이상으로 대화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향하는 것이 다르고 본향이 다르고 속사람이 다르고 영이 다르고 인생의 이해가 다르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미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이제 대화도 한계가 있게 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위로를 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성도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위로를 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마음으로부터 교회를 위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꾼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릴 마음이 있는, 그래서 속사람은 이미 사역자인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어렵지만 다른 사람에게 진정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 생각에서, 그래서 자신의 삶의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위하기 위해서는 환란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란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아멘. 환란이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당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들만의 철학과 생각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환란에 대한 위로는 환란을 어떻게 주님의 눈에서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환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올바른 구원관과 올바른 믿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올바른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진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리는 올바른 교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험하는 자가 피해를 더 크게 주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 서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아멘. 이 시험하는 자는 1차적 그리고 2차적인 대상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을 흔들려는 자는 사탄입니다. 주님의 허락하에서 있는 그런 시험과 환란이겠지만 환란을 통해 믿음을 앗아가려 하는 자는 주님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같은 환란이라도 주님은 그 환란을 통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그 같은 시험을 통해 믿음이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할 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위로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흩어놓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잘 살펴야 하고 거기서 마음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초점 그리고 상대방을 위함의 초점은 어려운 상황의 개선이라기보다 믿음의 확신 그리고 믿음을 바로 서게 하는 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또한 쉽지 않지만 평상시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상대방을 위한다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나를 위한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가깝지도 않았던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위한다 할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기억하고 보고 싶어한 것처럼 그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도 좋지만 사람은 마음이 따스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엽니다. 평상시에 나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상대방을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6절을 읽으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을 향한 마음을 보고는 사도 바울은 평상시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 자신의 마음을 열으셨었구나. 그리고 성도들도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열었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꼭 또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올바른 위로는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위로는 양방향이고 위로하는 자나 위로를 받는 자나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위로하다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나의 위로가 전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해 위로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하는 질문과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로의 목적은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러 갔다가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게 서면 다른 사람도 굳게 서게 되며 우리 모두가 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제대로 된 위로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면 믿음의 도전이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게 되며 위로를 전한 나 자신이 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위로는 기쁨을, 기쁨은 하나님께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제대로 위로를 받으면 내가 위로가 되고, 위로란 믿음을 확인하여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라 말씀드렸었는데, 어려움 가운데서 또 믿음을 확인하게 되면 그것은 기쁨으로 오게 됩니다. 주님이 계심에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심에 그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에 의한 기쁨이 생긴다면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남습니다. 올바른 위로는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남기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위로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대방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10절에서도 역시 떨어져 있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물론 다른 성도의 현재의 필요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위로는 어떨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나, 위로를 줄 수 있나 말씀을 드렸습니까? 위로는 그냥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다시 세워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위로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상대방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믿음에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채워져서 완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상대방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로,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원함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첫 번째로 상대방에 이룰 수 있도록 원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기 원함은 마음으로도 가기 원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가기를 마음으로 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기 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만약 자신이 그들 옆에 있었으면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사람을 그냥 사랑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11절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한 것처럼 주님의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 원함을 달라 주님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참으로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원해야 합니다. 사랑을 달라, 가까이 가게 해달라, 먼저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걸기 싫어도 전화를 한 번 더 거시고 문자하기 조금 힘들어도 한 번 더 하시고 원함이 있는 순간 바로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원함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홉 가지를 왜 하는가? 도대체 그렇게 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라는 질문에 약합니다. 왜 하는가? 그 왜 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것,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이 굳건히 세우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서로 서로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흠잡을 것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도 서로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여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기도하고 사랑하게 해달라 가까이 가게 해달라 원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클레멘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이름은 흔치 않지만 이 사람의 필명은 마크 트웨인입니다. 타고난 작가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 그는 언제나 기독교를 조롱하고 놀렸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사면 혹은 구속 에 대한 교리를 듣고는 도살장 종교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기독교 집안에서 잘 자란 여인인 올리비아 랭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믿음이 달랐음에도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트웨이는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올리비아도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트웨이는 그 후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사랑하는 딸의 죽음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트웨이는 자신의 아내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만약 당신이 당신 믿음에 의지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하고 말이죠. 그녀는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나에게 더 이상 믿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고 말이죠. 참 슬픈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교제는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줍니다.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은 자와의 교제 앞에 있다면 그분의 마음은 점점 괴로워지고 피폐해진다고 생각됩니다. 믿는 자와의 교제와 그 구원받은 자 사이에서의 서로를 위함,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위함은 주님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없는 위함은 더 이상의 위함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자신의 믿음을 뺏기지 마시고 믿는 우리 성도 서로를 위하고 또 사랑하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 믿음이 있어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항상 왜 서로의 위함이 필요한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오늘도 높은 기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드릴 때 때로는 너무 이상적이거나 너무 높은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저 스스로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도 되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설교자의 딜레마 혹은 설교자의 어려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접근이 편하라고 하나님의 기준을 낮출 수는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도 사실 높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내 힘으로 받기에는 너무도 그 기준이 한없이 높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필요함을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구원받고 나서도 같은 이치가 우리 믿음의 삶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 안의 성령님께서 움직이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도전입니다. 그 도전은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외치며 밖으로 나가라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외치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적으로 주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서로를 위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 가지를 마음에 두시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고 참 성도 서로를 위함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도전이 되어 저희가 더욱더 낮아지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진 상태로 또한 저희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